여보 노인, 올해 나이가 몇이요?
일은 입지요.
서울은 가보았소?
웬걸인갑시요. 관청에도 못 들어가 봤지요.
그래, 이 산골에서 뭘 자시고 사오?
옥수수로 살고 있습지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남들이 한 건 다 성에 안 차고, 뭘 써도 최고급만 쓰고, 깐깐하고 오만하기로는 조선 최고였다는 추사 김정희. 그런 그가 제주도로 유배가서 만난 어느 늙은 부부의 말에 그만 망연자실해진 이유는 뭘까요? 행복은 그렇게 화려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평범한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죠. 자, 평범하고 행복한 방송 고전일기입니다. 참여 방법은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우물정의 1045 이용하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팟캐스트로 고전일기 방송들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편하신 곳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고전일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일기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명동 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에이미의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첫 곡은 더 클래식입니다. 마법의 성.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읽는 오후 고전 읽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 김영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기 열전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뭐 직업이 뭐 높다고 해서 나오고 낮다고 해서 나오고 구분 없었어요.
네.
다 나왔습니다. 네.
사기에 예. 나오는 인물들 전체 숫자가 한 4천 명이 넘는데요.
네,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예.
직업 숫자만 한 100개 정도 된다고 얘기할 만큼 자객, 그다음에 조폭, 두목, 광대, 점쟁이, 의사, 장사꾼
네.
뭐 다양합니다.
예.
사마천의 눈길이 미칠 수 있는 직업, 모든 직업이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남자분들이 근데 특히 좋아할 대목이 있어요. 유협열전이던데 이건 저도 좋던데. 선생님 무협지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뭐 있나요?
저는 이제 영화를 많이 보고 살았어요.
네.
무협 영화를,
예.
무술 영화를. 그래서 그 영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협 소설로 넘어가게 됐는데
네.
뭐 매니아처럼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왜 남자들이 무술 무협 영화에 빠질까?
왜 좋아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그럴까요?
하여튼 흔히들 뭐 의리
의리.
예, 그 다음에 이 남자들이 꿈꾸는 로망. 투영이죠, 그죠? 유협이나 자객을 통해 자기 모습을 거기다 투영하는데.
대리만족 아니에요?
네, 대리만족입니다. 근데,
네.
이런 대리만족은 오늘날 남자들 뿐만 아니고요.
네.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당나라 시대 때 유명한 시인 하면.
네.
이태백.
네.
이태백은 아예 협객을, 에 대한 꿈도 꿨어요. 그래서 시 가운데
네.
천고 문인 협객몽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래도록 지식인들이 협객의 꿈을 꾸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 지식인들이 나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뭔가 좀 바꿔보고 싶은데
네.
자기 힘으로는 안 돼.
네.
그러니까 협객의 몸을 빌려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신
네.
꿈을 꿔보는 거죠. 이게 아유, 저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냥 한 칼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
천고문인 협객몽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을 남기기도 했어요. 뭐 저도 그 이태백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역의 사기열전 안에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던데요. 이 많이 글공부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 나중엔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협객에게 맡긴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뭐 이런 사람이라면 유협이라고 할 만하다 생각하신 인물이 따로 있으신가요?
중국 근대사에서 보면은 담사동이라고 네.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네. 중국 청나라 말기 때 청나라 정권을 뒤엎고 네. 혁명을 한번 일으켜보려고 했던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이제 유협에 속하고
네.
또 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 여성 유협도 있었어요.
누구예요?
추근이라고 하는 와. 추근 이게 여성 협객입니다. 실제로 칼을 들고 다니면서 그 일본 앞잡이들을
그래요?
네, 암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까운 나이에 잡혀서 형장 이슬로 사라진 그런 여성 협객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이 전통 자체가 협객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 내드릴게요. 유협 열전에 이어서 오늘 읽을 부분이 이 당대의 코미디언들을 주인공으로 한 이거 열전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스꽝스러움, 유머, 익살, 해학, 풍자 등을 가리키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골계, 2번 희극.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반대로 정답 보내주세요. 한 분께는 미늠사에서 나온 사기 열전 상학원 세트 그리고 두 분께 스파 이용권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사기 열전 중에서 유협 열전 읽어보겠습니다. 유협 열전 시작하면서 사마천이 먼저 이 선비하고 유협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먼저 듣고 올게요.
한비자는 유자는 문으로 법을 어지럽히고 협객은 무로 금령을 범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선비와 협객 둘 다 비난한 것이다. 그러나 학문하는 선비는 세상에서 훌륭하게 일컬어지고 있다. 학술로서 재상이나 경이나 대부가 되고 그 시대의 군주를 도와 공적과 명성이 역사에 기록된 경우는 구태여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개차나 원헌 같은 자는 서민이지만 글을 읽어 홀로 군자의 덕을 지니고 있었다. 의의를 지키며 그 시대의 흐름에 구차하게 영합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 사람들도 이런 그들을 비웃었다. 개차와 원헌은 일생 동안 쑥대로 엮은 집에서 거친 배옷과 나물밥을 먹으며 살았지만 불만이라고는 없었다. 그들이 죽은 지 400여 년이 지났건만 제자들은 그들의 뜻을 이어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지금 유협의 경우는 그 행위가 비록 정의에 부합되지는 않아도 그들의 말에 믿음이 있고 행동은 과감하며 한번 승낙한 일은 반드시 성의를 다해 실천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남에게 닥친 위급함 속으로 뛰어든다. 그들은 생사와 존망을 돌아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뽐내지 않고 그 덕을 자랑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 이런 점은 높이 칭찬할 만하다. 사람은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다. 태사공은 말한다. 옛날 우수는 아우 때문에 우물을 파고 창고를 고치다가 궁지에 몰렸고 이유는 욕되게 솥과 도마를 짊어지고 다니며 요리를 했으며 부열은 부험이라는 동굴에 숨어 살았고 여상은 극진이라는 나루토에서 곤궁하게 살았으며 이오는 수갑과 착고를 찬 일이 있고 백리에는 노예가 되어 소를 먹였으며 공자는 광땅에서 위급한 변을 당했고 진과 채 사이에서는 굶주려 얼굴빛이 나빴다. 이들은 모두 선비로서 수양을 닦은 어진 사람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재난을 만났는데 하물며 평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어지러운 세상의 혼탁한 흐름을 건너자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들이 재앙을 겪는 경우를 어찌 일일이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떤 천한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다.
누가 무엇이 인이고 인이가 아닌지를 알겠는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면 그가 바로 덕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백인은 주나라가 천하를 얻는 것을 추악하게 여겨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지만 문왕과 무왕은 이 때문에 왕위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도척과 장교는 포악하고 잔인했지만 패거리는 그들이 의기 있는 사람이라고 끝없이 칭송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허리띠에 갈고리 단추를 훔친 사람은 처형되고 나라를 훔친 사람은 제후가 되며 제후의 문화에는 인의가 있다라는 말은 허튼 소리가 아니다. 지금 학문에 얽매이거나 작은 의의를 품은 채 오랜 세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천박한 의논으로 세속에 부합하여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며 부침하며 영예로운 이름을 얻는 것만 못하겠는가. 그러나 또 포위의 무리로서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고 승낙한 일은 반드시 실천하고 천리 먼 곳까지 가서도 의리를 외치며 실천하고 의를 위해 죽는다면 세상 사람들의 평을 돌아보지 않으니 이 또한 유험무리의 뛰어난 점으로서 구차스럽게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선비들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그들에게 목숨을 맡기게 된다. 그들이야말로 어찌 사람들이 말하는 현인이나 호걸이 아니겠는가. 만일 민간의 유협들과 개차 원언의 권세와 역량을 비교한다면 그 시대에 이룬 공적을 놓고는 한날에 같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구체적인 성과와 신의를 지키는 점에서 본다면 협객의 정의를 또 어찌 경시할 수 있겠는가.
아, 남자들의 로망. 말에는 믿음이 있었고 행동은 과감했다. 이거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평생 재능을 자랑하지 않고도 보답도 바라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네, 쿨하죠. 네.
아주 쿨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 선비들이 이 좀 무시하지 않나요? 이 무사들을?
글쎄요. 사마천이 그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은 문무를 겸비한 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그 문무를 겸비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네.
집에 가면 바로 부엌으로 가서
칼을 쓰세요. 예.
네. 원칙과 의리를 지키는 이런 인물들이 네. 그 교묘하게 문장을 가지고 네. 예, 세상을 속이거나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여기서 나온 유명한 고사성어가
또 뭡니까?
곡학아세.
곡학아세.
네, 배운 걸 자기 자신이 배운 거를 왜곡시켜서 뒤틀어서 아. 세상에 아부한다는 거죠. 이때 세상이란 뭐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건 괜찮습니다. 백성들한테 이게 아니고 권력이나 권력자에게 아부해서 자기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지식인들을 사실 굉장히 경멸했어요. 예, 굉장히 공손원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 그런 인물들하고 사마치는 이런 유협의 인물들
네.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이런 인물들하고 대비시키는 거죠. 어느 쪽이 나은가 한번 봐라 네. 세상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본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저번 주에 그 얘기 나왔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그건 남자의 이야기고 여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그랬나?
네, 맞습니다.
딱 그 얘기가 여기에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유협이나 자객들이 보여준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소신이죠.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사실 유협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역사책에 남게 된 것도 사마천 덕분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사마천 덕분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 더더군다나 지금 한비자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예. 낭독을 통해서.
예예.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로, 예. 폭력으로 법을 어긴다 그랬어요. 금령을 범한다라고 돼 있다는 건 법을 어긴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취해법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법자들이에요. 뭐 우리 서부 영화에 나오는 황량의 무법자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예.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 인물들하고 딱 맞습니다.
네.
비슷하잖아요. 황량의 무법자도 보면은. 뭐 농장을 뺏으려고 하는 악당들을 물리쳐 주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유협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네. 존재들은 정부 입장이나 권력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건 처단의 대상이기 때문에
네.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 자체는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사마천은 이들의 행위 자체가 또 이들이 남겨놓은 족적 자체가 자기가 살고 있는 당대에 어떤 가치를 던져줄 수 있는가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가에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자기 당대에 와가지고 철저하게 소멸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한무제 때.
예, 예. 소멸되어 나가는데 이들의 뿌리를 따지고 올라가면 전국시대 때 이런 유협의 기풍들이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오.
이것이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되면서 또 유교 이데올로기에 의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 틀 속에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네. 소멸되어 나가는가라는 부분들. 또 거기에서 안타까운 부분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유협 열전을 자기 속에 남기게 되는데 예. 이 사마치는 어렸을 때 경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요?
예.
선생님 말씀 비장하게 들리는데.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또 사마천이 인정한 인물이 또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협객이 있던데.
그러니까 지금 그 인물이 사마천이 어렸을 때하고 관계가 있어요. 곽곽해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올까요?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곽해는 평상시 행동이 공손하여 감히 수레를 타고 현청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었다. 가까이 있는 군이나 국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 부탁하여 이루려는 일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할 수 있는 일이면 나서고 할 수 없는 일이면 부탁한 사람을 잘 이해시킨 뒤에야 술과 음식에 손을 댔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들은 곽해를 매우 존중하고 공경하며 그에게 도움이 되려고 다투었다. 고을 안의 젊은이들과 이웃현의 어진 사람이나 호걸들로 밤마다 찾아오는 이가 수레로 십여 대나 되곤 했다. 이들은 곽해의 집에 숨어있는 빈객을 모셔가 공양하기를 청했다. 한나라 무제가 지방의 부호와 호족들을 무릉으로 이주시키도록 했을 때 곽해는 집이 가난하여 부호의 조건에 맞지 않았다. 그러나 관리들은 그의 명성이 높음으로 이주자 명단에서 제외하였다가 뒤에 벌을 받을까 두려운 나머지 그를 옮기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위청 장군이 곽해를 위해 황제에게 진언했다.
곽해는 집이 가난해서 이주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이렇게 말했다.
평민이면서도 장군이 부탁할 정도의 권력을 가졌다면 그 집이 가난하다고 할 수 없소.
마침내 곽해의 집도 옮겨가게 되었다. 이때 그를 전송한 사람들이 낸 전별금만도 1,000,000전이나 되었다. 지 땅에 사는 양계주의 아들은 현의 속관으로 있으면서 곽해를 이주시켜야 한다고 들고 나선 자이다. 곽해의 친조카가 양가의 목을 베었다. 이때부터 양씨와 곽씨는 원수가 되었다. 곽해가 함곡관 안으로 들어서자 관중의 어진 사람과 호골들은 그를 알든 모르든 그의 명성만 듣고 다투어 사귀려고 했다. 곽해는 몸집이 작고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외출할 때에는 술에나 말을 타지 않았다. 그런데 양계주가 피살되는 일이 일어났다. 양계주의 집에서 사람을 시켜 황제에게 글을 올렸는데 그 사람마저 대궐 근처에서 살해되고 말았다. 황제는 이 일을 듣고 관리를 보내 곽해를 체포하게 했다. 곽해는 어머니와 처자는 하양에 두고 자신만 달아나 임진으로 갔다. 임진의 적소공은 본래 곽해를 몰랐다. 곽해는 이름을 꾸며대고 임진관 밖으로 나가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적소공이 곽해를 보내주었는데 곽해는 방향을 돌려 태원으로 들어갔다. 곽해는 가는 길에 잠시 머무른 곳마다 주인에게 자기 행선지를 알려주었으므로 관리들이 그를 뒤쫓아 쉽게 적소공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미 적소공이 자살해버린 뒤라 수사의 실마리가 끊어지고 말았다. 그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난 뒤 곽해를 붙잡아 그가 저지른 범죄를 철저히 추궁했는데 그가 사람을 죽인 것은 모두 대사령이 있기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지 땅의 한 선비가 곽해의 죄를 밝혀내는 관리와 앉아 있었다. 그는 곽해의 식객이 곽해를 두둔하자 이렇게 꾸짖었다.
곽해는 못된 짓만 하여 국법을 범하였소. 어떻게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
곽해의 식객은 그 말을 듣자 선비를 죽이고 혀를 잘라버렸다. 관리는 그 일로 곽해를 추궁했으나 곽해도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선비를 죽인 사람의 자취가 사라져 그가 누구였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관리는 하는 수 없이 황제께 곽해에게는 죄가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어사대부 공손홍이 이렇게 따졌다.
곽해는 평민의 몸으로 협객 노릇을 하며 권력을 휘두르고 사소한 원한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선비를 죽인 일을 곽해가 모른다고 해도 그 죄는 곽해가 직접 죽인 것보다 큽니다. 대형부도 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하여 곽해 옹백의 일족은 몰살되고 말았다.
이 곽해라는 인물이 사실 이 외형적으로는 몸집이 굉장히 작대요, 선생님.
예. 몸집도 작고
술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시고 말도 좀 어눌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외출할 때는 뭐 또 이렇게 어떤 술에나 말도 타지도 않았고 그런 인물인데 사마천이 이 곽해의 죽음을 그렇게 애석해했대요. 안타까워했고 그만큼 좋아했다는 얘기겠죠.
사마천이 19살 때 이 사람을 직접 봅니다.
그래요?
네, 이 사람을 만납니다. 사마천이 유협열전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곽해를 만남으로써 사마천이 유협열전을 구상을 하는 거죠.
어디서 만났을까?
곽해가 정부에서 쫓겨다닐 때 수배령 내렸을 때 네. 잠시 사마천이 살던 고향 쪽을 지나가게 돼요.
예.
그때 잠깐 봅니다.
근데 너무 멋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사마천은 그 행동이나 곽해의 명성은 대단히 높은 데 비해서
네.
외모를 보니까 사마천이 직접 안 봤으면 그런 묘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몸집도 작고 예, 술도 안 마시고 그다음에 말도 어눌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사람의 내면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한테 명성이 자자할까 또 존경까지 받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해졌죠.
아유, 내면이야 진국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곽해를 파고 들어가 본
예.
거죠. 그렇게 해서 유협열전 가운데서는 곽해열전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곽해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을까? 겸손한가?
일단 사마천이 주목한 부분, 특히 또 저도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는데 뭐냐 하면 한 인간이
예.
갈수록 나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뭐 생물학적으로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서른 지나면 인간은 예. 변할 수 있는 확률이 2%밖에 안 된대요.
서른이 지나면요? 예. 그럼 그 안에 다 변화가
그 안에
되어 있잖아요.
변화시키거나 그다음에 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 넘어서 자기 자신의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변모시키기는 대단히 어렵다.
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절대 안 변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생을 추적해 보면
네.
우리가 뭐 고위공직자를 뽑을 때 청문회를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선거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네.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그렇지, 선택해야 될 것인가라는 대체적인 기준은 나온다라는 거죠.
네,
잘 뽑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좀 저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좀 서요.
네, 사마천이 바로
예.
그런 측면에서 곽해가 예. 젊은 날 진짜 주먹으로 놀다가 사람 죽이고 이런 거 하다가 점차 성장해 나가면서 나이가 네. 들어가면서 겸손하게 바뀌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반성했기 때문에 큰 통이 큰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강한 인상을 받았던 거죠. 그 이제 조카 일화가 아주 인상적으로
네.
남아 있는데
네네.
조카가 이 아저씨 삼촌 백만 믿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오만하게 굴었어요. 술집에서 시비가 붙는데 사람한테 맞아 죽어요 조카가. 그런데 곽해가 조카가 죽었으니까
네.
자기 주변 인물들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죽인 사람을 찾아내거든요.
네.
찾아내서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카가 맞을 짓을 한
잘못해.
거야.
잘못했구나. 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대로 풀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곽해의 인간의 성숙성 문제를 성숙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 가운데 하나고요.
네.
또 곽해한테 괜히 시비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네,
지나가다가 괜히 시비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겁도 없이 시비를 걸죠. 그런데
네.
이 사람의 내력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네.
네, 이 사람 그 수자리 나가는 거 그러니까 변방 지키러 잠깐 나가는 것도 자기가 빼주기도 하고 또 이 사람하고 관계를 그 좋게 하기
네.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
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장면도 또 나옵니다.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그걸 알고는 곽해를 흠모하게 됐고 또 서로 원수 지방끼리 화해시키는 것도 보면 자기가 나서지 않고 사람을 넣어서 서로
뒤에서
예.
소리 없이
이게
멋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화들이 예, 유협열전 곽해전에 네. 들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주먹하고 이렇게 유협하고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르죠.
예. 예. 혹시 착각하실까봐.
네.
자, 오늘 퀴즈 다시 한번 좀 내드릴게요. 유협열전에 이어서 저희가 읽을 부분이 당대의 코미디언들을 주인공으로 한 열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유머와 익살과 해학과 풍자 등을 가리키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골계, 2번 희극.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고 한 분께 미음사에서 사기 열전 상하관 세트, 두 분께는 스파 이용권 드립니다. 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적입니다. 다행이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EBS FM 고전읽기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미음사에서 나온 사마천의 사기 열전 읽고 있어요. 아, 이제는 읽을 부분이 이거 정답인데 오늘의 퀴즈. 골계열전입니다. 웃음과 해악이 담겨있는 편인데요. 선생님이 이 골계열전을 매력적이다 이렇게 꼽으셨던데요. 예.
매력적일 뿐만 아니고 굉장히 가슴 아픈 편으로 저는 꼽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네. 사마천이 굉장히 슬픈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 49살 궁형. 뭐 그전에는 공무에 쫓겨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그 대하를 인체, 예. 머릿속에 인체 하늘을 쳐다봐봐야 하늘이 안 보인다는 안 거죠.
예.
그 정도로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하고 인연을 거의 끊은 채 일만 하고 살았단 말이죠.
예, 예.
그 자기 삶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반성을 했어요. 그러다가 49세 때 궁형을 당하고 난 이후로 사마천의 인생이라는 게 뭐가 낙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이 사기에다가 골계열전을 남겼다라는 거죠. 굉장히 가슴 아프죠. 그런 면에서는.
아, 선생님 말씀 드린 건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사마천 시대의 유머 감각은 어땠을까? 요즘하고 좀 비교해보면서 우리가 순우곤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순우곤은 제나라 사람의 대릴사위였다. 그는 키가 7자도 안 되지만 익살스럽고 변설에 뛰어나 제후들에게 자주 사신으로 갔으나 굴욕을 당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제나라 위왕 때 일이다. 위왕은 수수께끼를 좋아하고 음탕하게 놀며 밤새도록 술 마시기를 즐겨 술에 빠져 나란 일을 돌보지 않았고 정치를 경대부에게 맡겨버렸다. 그리하여 문무백관들은 문란해지고 제후들이 동시에 침략하여 나라의 존망이 아침 저녁으로 절박한 지경에 놓였다. 그런데도 주위 신하 가운데 감히 간언하는 자가 없었다. 이때 순우곤이 위왕에게 이런 수수께끼를 냈다.
나라 안에 큰 새가 있는데 대궐들에 멈춰 있으면서 3년이 지나도록 날지 않고 울지도 않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것이 어떤 새인지 아십니까?
왕이 대답했다. 이 새는 날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한번 날았다 하면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울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한번 울었다 하면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래서 위왕은 깨달은 바가 있어 각 현의 현령과 현장 72명을 조정으로 불러들여 그중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 뒤 병사들의 사기를 일으켜 침략국을 향해 출정했다. 제후들은 크게 놀라 그동안 침략하여 빼앗아 갔던 제나라 땅을 모두 돌려주었다. 그 뒤로 36년간 제나라는 위엄을 떨쳤다. 이 일은 전경중환 세가에 기록되어 있다. 위왕 8년에 초나라가 군사를 크게 일으켜 제나라로 쳐들어왔다. 제나라 왕은 순우곤에게 황금 백근, 사두마차 10대를 예물로 가지고 조나라로 가서 구원병을 청하게 했다. 그러자 순우곤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크게 웃으니 갓근이 죄다 끊어졌다. 왕이 물었다.
선생은 이것을 적다고 생각하시오?
순우곤이 대답했다.
어찌 감히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웃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게 아니오.
순우곤이 말했다.
지금 신이 동쪽에서 오는 길에 길가에서 풍작을 비는 사람을 보았는데 돼지발 하나와 술 한 잔을 손에 들고 이렇게 빌었습니다. 높은 밭에서는 광주리에 넘치고 낮은 밭에서는 수레에 가득 차게 오곡이 풍성하게 익어 우리 집에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신은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그처럼 적으면서 원하는 바가 그처럼 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웃었습니다.
제나라 위왕은 황금 천일, 백벽 열상, 사두마차 백대로 예물을 늘려 보냈다. 순우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출발하여 조나라에 이르렀다. 조나라 왕은 그에게 정예 병사 10만 명과 전차 1000대를 내주었다. 초나라는 이 소식을 듣고 밤중에 병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사실 권력자들 앞에서는 자기가 잘 보이려고 아양 떨고 저희가 앞에서도 여론 만났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 순우고는 아주 그냥 뭐 생긴 건 못생겼네요.
네. 네.
그러면서 또 이게 유머 감각이 또 대단해요. 근데 이거 선생님 진짜 이 유머도요. 이 받아줄 수 있는 상대한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상대를 잘 골라서 써야지.
네.
근데 뭐 우리 사회에 보면은 특히 우리 사회 지도층들 네. 유머하는 거 많이 썰렁하잖아요. 자기 혼자 얘기하고 자기 혼자 웃고 끝나요. 이거는 썰렁 개그 재미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비유했으면 저게 나를 비유한 거야. 너 가만히 안 놔두겠어. 앙심푼잖아요. 그럼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우스갯소리도 던져야 되는 건데 이 순우곤의 이야기인 선생님이 좀 지난 시간에 좀 짧게 해주셨어요. 이 새는 무슨 새일까요?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순우곤 이야기.
해주세요.
또 해볼까요?
네.
그 어쨌든 사마천이 골계열전을 마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유머는 인생의 깊이에서 나온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유머가 적절하게 구사가 되면은 사로 간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예. 중요한 매개체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죠?
네.
2100여 년 전에 역사책 속에다가 코미디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 이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죠? 순우곤이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순우곤은 그 3년 불언, 그죠?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새 얘기뿐만 아니고,
네.
저 나라 위양이라는 사람한테 충고한 또 재미난 일화가 남아있어요.
알려주세요.
이 위왕이라는 사람이 술을 좋아했는데,
네.
이게 한번 마셨다 그러면 밤새 마셔야 되는 나쁜 술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순우원이 언제 한번 기회를 봐서 임금한테 충고를 해야 되겠는데 기회를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임금이 순우원에게 술자리에서 당신은 주량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랬더니 순우원이 웃으면서 저는 한 잔을 먹어도 취하고 한 말을 마셔도 안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예.
뭔 얘기요?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임금 앞에서 술을 마시면은 자리도 어렵고 꿇어 앉아서 마셔야 되고 옆에 사법관도 있고 실수하면 또 혼나니까 그래서 한 잔만 먹어도 취합니다.
근데
귀하신 손님을 맞이해서 손님을 접대하고 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가가지고 술을 내리면은 한 두 잔 정도만 마시면 취합니다.
예.
친구들하고 마시면은 예. 한 말 마셔도 안 취합니다.
아, 예.
그런 자리라면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합니다. 하지만 끝은 항상 흐트러집니다. 우리가 그 유혈이 낭자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 낭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순우공이 한 말입니다. 원래는 네 글자입니다. 배반낭자.
배반낭자?
배반이란 말은 그 술 먹고 난 다음에 음식 그릇이 막 흩어져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낭자는 이리떼들이
네.
잠을 자고 나면은 자기가 잔 글을 감추기 위해서
네.
이
흙으로 덮어요.
흙이나 또는 이 나뭇잎, 지푸라기 네. 같은 걸 막 흩어버려요.
네. 네.
그게 낭자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상태가 어지럽혀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배반 낭자라고 표현하는데 배반을 주로 떼고
네.
낭자라는 두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래서 끄트머리는 항상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뭐든지 도가 지나치면 기력도 쇠해지고 모든 것이 다 쇠퇴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이제 알아듣고는 다음부터는 밤새서 술 마시는 버릇을 고쳤다라는 아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순두공이 얘기했던 풍자로서 충고했던 재미난 일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괜찮네요. 예. 이렇게 뭐, 유머로서 좋은 말로 해서, 뭐 좋은 뜻으로 이끌어 갈 수 있으면 좋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알아들어야 돼요.
네, 알아들어야죠.
문제는 알아들어야 돼요. 예, 이게 못 알아듣는 데니까 문제지.
끝까지 죽자고 덤벼들면 이거 곤란한 문제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사마천은 당대의 코미디언들을 한데 묶어서 이거 열전에 담았어요. 유머와 익살과 해악과 풍자들이 이곳에 담겨 있는데요. 이걸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골계열전, 2번 희극.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45는 반대로 정답 보내주세요. 한 분께 미냄사에서 사기열전 상학원 세트 드리고요. 두 분께는 스파 이용권 드립니다. 사기열전 속의 유머 시리즈 하나만 더 듣고 올까요?
위나라 문우 때 서문표가 어편의 현령이 되었다. 서문표는 어편에 이르자마자 장로들을 불러놓고 백성이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장로들이 말했다.
하백에게 신부감을 바치는 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가난합니다.
서문표가 그 까닭을 물으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어편의 삼노와 아전들은 해마다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수백만 전을 걷는데 그 가운데 하백에게 여자를 바치는데 20-30만 전을 쓰고 그 나머지는 무당들과 나누어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 시기가 되면 무당이 백성 집에서 예쁜 처녀를 발견하여 이 애가 하백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폐백을 보내주고 데려갑니다. 처녀를 목욕시킨 뒤 촘촘하게 짠 비단으로 옷을 지어주고 조용한 곳에 머물게 하여 재계시킵니다. 제궁을 물가에 짓고 두꺼운 비단으로 만든 붉은 장막을 치고는 처녀를 그 안에 있게 하고 쇠고기와 술과 밥을 줍니다. 열흘쯤 지나 화장을 시키고 여자가 시집갈 때처럼 이부자리나 방석 같은 것을 만들고 그 위에 처녀를 태워 물 위로 띄워보냅니다. 처음에는 떠있지만 수십 리쯤 흘러가면 물에 가라앉고 맙니다. 그래서 어여쁜 딸을 가진 집에서는 무당이 하백을 위하여 자기 딸을 데려갈까 봐 두려워서 딸을 데리고 멀리 달아나는 자가 많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성 안에는 더욱 사람이 줄어들고 또 가난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실로 오래되었습니다. 민간의 소고에도 하백에게 아내를 얻어주지 않으면 백성을 익사시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문표가 말했다.
하백을 위해 아내를 얻어주려고 할 때 삼로와 무당과 불호들이 처녀를 물 위로 보내거든 와서 알려주기 바라오. 나도 가서 그 여자를 전송하겠어.
모두 말했다.
알았습니다.
그날이 되어 서문표가 물가로 나갔다. 그곳에는 삼로와 관속과 호족과 마을의 불호가 모두 모였으며 구경 나온 백성도 2-3천 명은 되었다. 무당은 70살이 넘은 노파로 여제자 10여 명이 따르고 있었는데 모두 비단으로 된 호도술 거치고 무당 뒤에 서 있었다. 서문표가 말했다.
하백의 신부감을 불러오시오. 내 그녀가 아름다운지 추한지 보겠소.
장막 안에서 처녀를 데리고 나와 서문표 앞으로 왔다. 서문표는 그녀를 본 뒤 삼노와 무당과 불호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처녀는 아름답지 않소. 수고스럽겠지만 무당 할멈은 황하로 들어가서 하백에게 아름다운 처녀를 다시 구해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 주시오.
그리고 바로 이졸들을 시켜 무당 할멈을 안아서 황화 속으로 던졌다. 조금 있다가 서문표가 말했다.
어허, 무당 할멈이 왜 이렇게 꾸물거릴까? 제자들은 가서 서둘라 하라.
제자 한 명을 황하 가운데 던져버렸다. 조금 지나서 말했다.
어허, 제자가 왜 이토록 꾸물거릴까? 다시 한 사람을 보내 재촉하게 하라.
또다시 제자 한 명을 황하 속으로 던졌다. 모두 세 명을 던지고 서문표가 말했다.
무당과 제자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사정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이오. 수고스럽지만 삼로가 들어가서 하백에게 말씀드려 주시오.
다시 삼로를 황하 물속에 던졌다. 서문표는 붓을 관에 꽂고 몸을 경처럼 굽혀 물을 향해 꽤 오랫동안 서 있었다. 곁에서 보고 있던 장로와 아전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했다. 서문표가 돌아보며 말했다.
무당과 삼로가 모두 돌아오지 않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다시 아전과 호족 한 사람씩을 물로 들어가 재촉하게 하려 하니 모두 머리를 조아려 이마가 깨져 피가 땅 위로 흐르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서문표가 말했다.
좋다. 잠시 머물러라. 잠깐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 있다가 서문표가 다시 말했다.
아전들은 일어서라. 하백이 손님들을 오래 머물게 하는 것 같다. 너희는 모두 돌아가라.
어편의 관리나 백성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때부터 감히 다시는 하백을 위하여 아내를 얻어주자고 말하지 않았다.
참, 이 서문표는 웃기면서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좀 살벌하기도 하죠. 유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유머, 익살, 풍자, 해약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당히 익살스럽죠.
예. 예,
이건 좀 살벌합니다. 이
웃음 속에 칼이 들어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정치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 서문표 대목은요.
네.
사마천 원문이 아닙니다. 사기 원문이.
그럼요?
사기가 세상에 나오고 난 이후로
예.
몇몇 사람들이 이해해가지고 사기에 기록이 덧붙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소손이라는 사람이 요 골계열전 뒷부분에다가 서문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죠.
좀 그런 거
서문표 얘기 이게 사실 유머로 보기에는 조금
예.
좀 살벌하잖아요.
예, 선생님 그죠? 말씀대로.
네. 예, 예, 이게 뭐 달콤 살벌한 얘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덧붙여져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서문표의 익사를 보여줄 수 있는 또 그 좀 살벌한 유머 감각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어도 무방하겠습니다. 또 재미있고요.
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섬뜩한 부분을 좀 재미있게 자기 타당성 있게 만들려고 그랬던 부분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자, 웃기는 것도 사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어거지로 웃기면은 그 웃음이 안 나오잖아요. 역효과지, 역효과.
그렇습니다.
예. 네. 이 골계열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좀 품격이 높다? 하이 퀄리티?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죠.
골계열전 네. 서문에다가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요.
네.
에, 그, 담은 미중이면 역가의 해분이다.
선생님, 다시 말씀해주세요.
담은 미중.
담언 미중
역가이 해분
역가이
해분
해분 네
말이
해석해 주세요.
말이 적절하면
네.
분쟁도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유머다.
그게 유머.
그렇죠. 아주 그냥 뭐 소리 질러가면서 목소리 높여가면서 할 말도
그렇습니다.
예, 아주 네. 고품격의 유머를 하나 탁 던지면은 사람 마음 풀어지겠다. 모든 일 해결할 척척 잘 되겠다.
그래서 골계열전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많이 슬픕니다. 사마천의 의도도 그렇거니와
네. 예.
이런 유머가 통하지 않는 세상도 슬프고. 예.
그렇죠. 예. 이걸 읽으면서 참 그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밖에 참 머릿속에 안 남네요. 자, 유머감과 저희 살면서 이거 필수품이에요, 여러분들. 위트 있는 삶을 이어나가는 것도 좀 진지한 삶에서 조금 탈피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선생님.
하지만
너무 진지하면.
네, 그 속에 네. 뭘 담고 있느냐가 그렇죠.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뜻은 네.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사기열전에서 배우는 지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함블바이오에서 탈모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린스,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쉬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믿음사에서 사기열전 상학원 세트. 자, 공연 선물은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웰메이드 연극 에이미 초대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골계입니다.
골계.
네. 서양에 유머가 있다면 네. 동양에는 골계가 있습니다.
네,
골계의 미라고 하는 미학의 한 용어로도 네. 골계가 쓰입니다.
자, 당첨자분들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주소하고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저희 내일 다시 뵈야 돼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곡은 하림 여기보다 어딘가에 들으시면서 저도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